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나니. 저는 목회자로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제가 얼굴 찡그리고 사는 것 여러분 별로 못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가 받기 원하는 축복이 셋이 있는데 저는 그 세 축복을 모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쁩니다. 제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저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혀 가감할 필요가 없이 희석시킬 필요가 없이 그대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에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여러 면에서 저보다 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매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즐거움을 맛볼 뿐만 아니라 계속 도전받고 배우고 자라가는 즐거움 또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누구에게 배울 수 없는 것처럼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로서 제가 받은 큰 축복은 저에게는 참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책을 뒤적일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켜본 이들의 삶이 바로 저에게는 가장 큰 파워풀한 예화집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2주 전 저에게 그런 인스퍼레이션을 주는 한 부부가 저희 집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의대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잠깐 애틀랜타를 방문하러 왔다가 저와 아내를 몇 시간 보기 위해서 7시간 동안 드라이브해서 내려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7시간 운전해서 돌아간 겁니다. 2년 반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또 저를 보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이 다른 천국 시민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익사이팅하고 즐거운 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이 부부와 밤 늦은 시간까지 교제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과 인스퍼레이션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의대를 졸업하면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일반 의로 선교지에 나가서 섬기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전문의 과정을 밟는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5년을 더 배운 후에 선교지로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이 의대 학생은 나이가 만 60세인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면은 만 65세가 되지만은 그러면 선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지만은 똑바로 잘 배워서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 자신이 나가는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의사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몇몇 서양 선교사들의 예를 들어줍니다. 2, 3년밖에 섬기지 못했지만은 제3세계에 나아가서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사람들의 예를 여럿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2년을 허락하시건 3년을 허락하시건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어린 나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저보다 한 살밖에 적지 않지만은 거의 동년배이지만은 몇 년 섬길 것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을 조금씩 줄일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도전과 인스퍼레이션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30년 동안 고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은퇴했기에 몸과 마음이 모두 심히 지쳐 있는데 왜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 가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 재수하고 삼수하면서까지 의대에 들어갔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게으르게 사는 삶에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남들은 모두 지금까지 못해보았던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며 은퇴의 삶을 즐길 나이에 왜 다시 학생이 되어서 20대 학생들과 똑같이 주말도 없이 매주 매달 8년을 밤을 새며 공부를 하는가. 통일부 기획실장과 남북회담 본부장을 지내고 차관보까지 한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전 직장 동료들은 모두 시골에 산수 좋은 곳에서 크고 잘 갖춘 전원주택을 짓고 지난 30년간 땀 흘린 그 결실을 즐기는데 왜 작고 초라한 아파트로 이사가서 아무 세관도 없이 선교사로 나갈 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사는가. 제가 2년 반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분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유학생 삶을 보면 이분의 삶보다 5배에서 10배는 살림 가구가 많은 거예요. 왜 이분이 이런 삶을 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을 수없이 드나들고 개성공단에 2년 동안 통근 근무를 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삶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사람은 의사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는 것이 이들의 영혼도 고쳐주는 지름길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신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이 오시면 아니면은 자신이 먼저 주님 나라로 가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계산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마라나타 찬양했는데 이분이야말로 매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계산할 날을 고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데 급급해서 살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다 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계획, 세상 사람들의 도도한 물줄기 여기에 휩쓸려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열심히 짜고 살고 계시고 은퇴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는 근원적인 동기, 이유, 목적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근원적으로 어떤 자들인지 우리 믿는 자들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시민권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직역하면 영어로 commonwealth 또는 state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어를 직역한 RSV 성경은 우리 commonwealth는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나라가 아니라 commonwealth에 속한 나라이고 하늘에 있는 나라다 하는 말입니다. 카먼웰스는 연방을 가리킬 수도 있고 여러 나라들의 연방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연방에 소속된 한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후자, 협의로 쓰였습니다. 오늘날 캐나다가 50여 개 국가로 구성된 British Commonwealth, 영연방의 한 나라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연방에 속한 한 나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여기 연방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종종 정복국가가 피정복국가에 세운 식민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식민지를 세우면 자기 시민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는데 이들을 이주시킨 목적은 물론 자신들의 문화, 관습, 그리고 법 등등을 피정복국에 심어주고 천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당시 온 유럽과 소아시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연방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식민지 가운데서도 최고의 등급을 획득했기에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시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가 속한 연방은 너희가 생각하는 로마 제국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속한 연방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너희 교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식민지다. 너희는 로마 제국 시민이 누리는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다. 동시에 너희는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문화와 관습과 법을 전파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원수인 유대인들은 땅의 나라 시민이기에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서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기에 천국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거기로서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노니 거기로서 거기로부터 즉 하나님 나라 연방, 하늘나라로부터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한다고 합니다. 원어를 직역한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은 eagerly wait라고 번역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대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한다고 하는가? 구원자가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 하는가? 그 뒤를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죄로 물든 우리의 불의하고 불경건한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몸으로 영체로 변화시키시리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는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전능하신 역사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너희가 영체를 입는 것은 100% 주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땅의 것, 육의 것을 사모하기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기에 이런 것들을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고 대신 유대교의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법을 지켜야 주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갈 음식을 받는 배, 우리의 스터먹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가 신이기에 배가 어떤 것을 받으실까? 부정한 거 받으면 안 된다. 정한 것을 뱃속에 들여야 된다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받으며 할례를 받는 것이 곧 주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나중에 주님의 능력으로 다 영체를 입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 빌립보 교회의 현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현대판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수많은 교회의 전통들, 장로들의 유전들, 교리들 이런 것들을 알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외에 공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흥미진진한 삶을 대단히 지루한 삶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복음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와 그 메시지대로 사는 단순한 삶,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전하는 메시지 그대로, 믿는 메시지 그대로 살았기에 삶이 파워풀했습니다. 삶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설교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1차적인 복음은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삶이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 파워풀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은 한국의 일부이기 이전에, 미국의 일부이기 이전에 하나님 연방, 식민지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삶. 그것이 파워풀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소환하시면 곧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 나그네와 객과 같이 단순하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천국의 법도와 문화와 관습을 전파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지상에서는 나그네와 객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첫 선조인 아브라함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내의 매장지를 사면서 헷족속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나는 나그네고 당신들 가운데 잠시 체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주님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난 후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주 앞에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인생이 무상한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의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주님께 울부짖은 후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미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베드로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인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도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들의 우리의 국적을 밝히면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향이 천국인 자들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외방에 거하는 것 같이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외국에 거하는 사람처럼 텐트 치고 살았다고. 영구적인 집에 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시라도 텐트를 거두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가?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실 성인데 모래 위에서 쌓은 성이 아니라 터가 단단한 성,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라. 지상에 지은 모든 성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지상에서 나그네와 객과 같이 텐트 속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땅에서는 자신들이 외국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왜 자신은 나그네와 객이라고 말했다고 하는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았기 때문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자기 동족을 떠나서 왔던 그 본향,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들이 주여 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정말 찬란한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과는 달리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삶,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근원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기에 지상에 사는 삶이 자신들의 본연의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본향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전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천국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떡대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네 가지 이것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집에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늘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기에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구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 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부흥하는 교회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 설교보다 다섯 배는 더 잘합니다.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설교보다는 10배에서 100배는 더 잘합니다. 왜? 삶이 따르지 않으면 말로 때워야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손발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성경 공부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존재했던 그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요한 웨슬레를 저의 모델로 택하고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한 웨슬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목회자들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재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을 정교하게 해서 세상에 유식한 자들 감명을 주려고 애쓰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해놓고 자기가 흡족하게 느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하기에 복잡하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믿었기에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호페즈 차임이라고 하는 폴란드의 어느 유명한 랍비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쯤 됩니다. 어떤 여행객이 그분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봤더니 조그만 단칸방 하나에 나무 목침대 하나, 그리고 밥 먹는 조그만 테이블 하나, 그리고 의자 하나, 그리고 책 몇 권 뿐이 놀래갖고, 이건 지금 이 랍비 선생님이 사시는 집 말고 이건 별도로 있는 거구나 하고 물었습니다. 랍비 선생님 집은 어디 있냐고, 가구들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여행객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냐고. 이분이 어안이 벙벙해서 되묻습니다. 아니, 가구라뇨? 저는 여행객인데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말합니다. 나도 여행자에 불과합니다. I am just passing through. 저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근원적으로 어떤 백성인지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 따라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실수하고 저 실수하고 살지 않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모든 향방 없는 싸움 싸우지 않고 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 주위에 그런 삶을 산 분이 여러 분 있었던 거를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그 미사 프리볼드. 콜럼버스에 있었을 때 유일하게 집사님 두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 2년 반 전에 올라가서 만났을 때 나이가 80살이 거의 다 됐는데도 예전에 20년 전에 했던 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1년에 헌다 시빅 2,500불에서 3,000불씩 주고 한 두 개를 삽니다. 훌륭한 머케닉이기 때문에 훌륭한 플러머, 훌륭한 카펜터, 훌륭한 일렉트리션, 훌륭한 머케닉이기 때문에 차를 잘 고쳐서 자기가 평생 쓸 것처럼 잘 고쳐서 가난한 사람,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까지 계속해왔어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국제결혼한 과부들, 그분이 집에 가서 다 고쳐주고 삽니다. 당시 이제 나이가 점점 저 들어가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밝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 얘기는 자기 와이프가 타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의하기만 하면 이제는 남미에 가서 고아원을 차리려고 한다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 식민지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생겨야 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7년 같이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묻어나서 우리도 같은 삶을 본받아 갈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정의상 세상에서 편안하게 느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분간이지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나그네와 객으로 삽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 나그네와 객이라고 한 말씀들 영어 표현을 보면 strangers and aliens라고 번역을 합니다. 낯선 사람, 외계인 같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외계인 같네. 저 사람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는 괴로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피곤해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삶보다 천국의 삶이 수천만 배 낫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왜 세상에 속한 자녀들의 삶을 부러워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미국에 와서 직사도록 고생하다가 영주권 따고 난 다음에 시민권 땄다고 엄청난 파티를 벌이는 사람. 나는 이제 미국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정반대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살 나라가 못 된다고, 한국이 좋다고, 나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이미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영원히 그곳에 거할 나를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조금 더 편한 나라에 살건 그렇지 못한 나라에 살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 때 교회들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를 보면 한결같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어디에 우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우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Isolated example이 아닙니다. 편지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우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빌립보에 우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있건 빌립보에 있건 너희들은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따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많은 영어 성경은 sojour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거한다, 잠시 체류한다. 기독교가 타락하기 전에 교회들의 identifying mark는 뭘 보고 이게 교회인 줄 아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에 우거하는 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 한 방에 8명, 10명씩 우거하면서 지극히 단순한 삶을 삽니다. 왜? 몇 년 후에 본국에 돌아가서 살 성을,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잠깐 체류하는 나라의 문화와 관습 적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안주하며 인정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체류하는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는 늘 나그네와 객으로 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자신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금까지 자신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온 분은 없습니까?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모르고 세상에 몰입해서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본어겐 되어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더 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든든한 성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상에서는 장막에 거하는 것과 같은 여행자들이 사는 것과 같은 단순한 삶을 살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장막에 거하는 삶 삶으로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에 모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